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신약성경 333페이지에 있습니다. 서로 우리 교독 후에 마지막 15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삶과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민. 우리 옆에 형님들과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좋은 관계,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예수님을 믿고 모두가 소망하는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좋은 성도일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신앙생활, 제가 지금까지도 경험한 거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또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본 사람 중에 대충 신앙생활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든 신앙생활 잘 하고 싶고 좋은 성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불어서 내가 다니는 교회 또한 좋은 교회 되기를 모든 성도들이 바라죠. 내가 다니는 교회가 지상교회 중에 가장 좋은 교회이기를 그리고 내가 이 좋은 교회에서 내가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모든 성도들은 바라고 그것이 꿈이요 희망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정말 우리 모두가 좋은 성도 되어 다른 좋은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이루어가며 주의 몸된 교회가 좋은 교회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은혜의 말씀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무엇으로 중심이 되어야 되냐? 바로 교회가 반드시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의 근간과 뿌리와 중심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이뤄가는 최소의 어떤 유기적 공동체, 그게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무엇에서 시작되냐? 가정에서 시작되어지고 그 가정으로 시작된 우리의 신앙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 그 하나님께 주시는 선한 것들 또 은혜로운 것들을 서로와 나누며 어떤 속에서? 좋은 관계 속에서 나누며 복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신앙생활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는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하며 좋은 관계를 이루어야 되고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한 그룹이 있죠.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이 제일 공격하고 싶은 대상이 어디냐? 바로 교회와 가정입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면 사단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하나님 나라의 이 피폐화와 황폐화는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성도 모두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신앙 좋고 믿음 좋고 그래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일꾼들을 공격합니다. 공격하는데 무기가 뭐냐? 방법이 뭐냐? 바로 이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사단의 공격 정수리 얼마나 심각하냐면 성도들은 이것을 결단코 쉬 막아내기가 힘이 듭니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그만큼 힘이 들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린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공격이기 때문에 그 일을 어떻게든 사단은 해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분란이 없다, 교회 안에 갈등이 없다, 교회 안에 완력이 없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단한 믿음이어서, 우리가 막 대단한 성도라서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이겨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바리게이트가, 하나님의 실드가 우리의 성도와 우리의 교회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 갈등이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 분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리더십이 있어서 목회자들 중에는 내가 목회를 잘하기 때문에, 아니요.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교회는 매주 갈등과 분란의 연속일 것입니다. 우리 드림교회가 갈등과 분란이 아니라 날마다 존중과 배려와 이해와 사랑 안에서 우리 드림교회가 날마다 좋은 교회,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드림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슬라이드 하나 띄워주시면, NCD라고 하는 단체가 하나가 있습니다. NCD, Natural Church Development라고 하는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목표로 하고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를 세울 것인가를 고민하는 단체입니다. 거기서 건강한 교회 8가지의 질적 특성을 8가지로 함축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다른 게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질적으로 건강해지면 여러분 그 교회는 당연히 좋은 교회가 됩니다. 첫 번째, 좋은 교회의 지표, 첫 번째,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이게 있어야 된답니다. 군림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평신도 사역자들을 세워낼 수 있는 그러한 사역자를 세우는 리더십이 그 교회 안이냐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 그것을 지수, 이제 산술적으로 수치화했을 때에 최소 65점 이상 나와야 그 교회는 사역자를 세우는 리더십이 있는 교회예요. 두 번째, 은사 중심적 사역이 그 교회에 있느냐예요. 여러분, 이거는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직분자들에게 어떤 것을 했는데, 자기의 은사를 모르고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는 성도가 몇 프로냐면, 따라합니다. 90%. 90%가 은사에 따른 사역적 배치가 아니라 그냥 친분 관계 따라, 또는 지금까지 해왔던 습관과 관습에 따라, 그 다음에 누가 추천하면 그냥 그게 그럴싸해 보여서 그냥 하던 것에 대한 연속으로 사역을 하지, 정확히 90%가 자기의 은사를 모르고 사역을 해요. 여러분, 그러한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못 됩니다. 세 번째, 열정적인 영성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는, 하나님이 열심으로 일한 자들이 많아야 합니다. 자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쓰임받는 도구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열정, 교회 안에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바로 건강지수의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 기능적 조직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영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의 핵심이 교회의 확장이요, 교회의 영적인 부흥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들이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교회가 확장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한 알의 겨자씨로 시작하지만 엄청난 열매를 맺듯이 교회는 비전을 위한 효과적인 조직을 구성해야 합니다. 기능적인 조직이 구체적이 있냐 이거예요. 조직을 위한 조직은 아니에요. 조직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변화와 성장과 부흥을 위한 기능적인 조직이 그 교회에 갖추어져 있느냐, 즉 조직적인 시스템. 다섯 번째, 영감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느냐. 오늘 여러분이 예배자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감 있는 예배죠. 그런 예배가 매주 드려진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여섯 번째, 전인적인 소그룹. 전인적이란 것은 뭐냐면 셀 모임 안에서 전도, 정착, 양육, 훈련 재생산이 가능한 그런 셀을 갖추고 있을 때 그 셀을 전인적이라고 그러고요. 그런 전인적인 소그룹이 그 교회 안에서 실제로 운영되어지고 있느냐, 셀이 전도하고 있느냐, 셀이 그 전도한 영혼을 정착시키고 있느냐, 정착된 그 영혼을 셀에서 양육하고 있고 케어하고 있느냐, 케어하고 있다면 그 성도가 좋은 성도, 건강한 성도 되어서 또 다른 새로운, 우리가 말하는 빈 방석에 그 성도들을 다시 교회로 불러들일 수 있는 재생산의 구조를 갖추고 있느냐, 전인적인 소그룹. 일곱 번째, 필요 중심적인 전도가 그 교회 안에 있느냐는, 우리가 전도하기 편한 방식이 아니에요. 전도 대상자가 원하고 전도 대상자가 느끼는 그 수요에 맞춘 그런 전도를 하고 있느냐, 그냥 우리가 전도하기 편하게끔 그렇게 전도하는 거 말고, 그래서 전도 대상자들은 관심 없는 그런 전도법을 가지고 전도하지 않고 정말 우리 주변에 이 지상과 범불에 있는 사람들의 연령대, 우리가 전도를 나가는 그 시간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유동인구의 연령대, 그들과 만났을 때의 대화의 소재, 이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맞추어서 그 지상과 범물에 살고 우리가 길거리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의 그 니즈와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전도가 그 교회 안에 있느냐. 그저 우리 편하자고 하는 전도 말고. 여덟 번째, 이제 오늘 설교 말씀과 연결입니다. 여덟 번째가 뭐냐? 사랑의 관계죠. 사랑의 관계.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거짓 없고 정직하며 허물 없으며 온전히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사랑과 존중이 그 교회 안에 있느냐. 저는 앞에 모든 내용들 다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말씀에 여쭈어 여기 중에 가장 중요한 걸 뽑으라면 여러분 여덟 번째 사랑의 관계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 아무리 은사 중심적인 것들이 재배치가 돼 있고 영성이 있으면 뭐하며 기능적인 조직을 갖추면 뭐하고 전인적인 소그룹을 갖추면 뭐합니까? 교회가 사랑이 없는. 최근에 제가 극동방송에서 설교를 듣다가 얼마 부임 안 된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한 3년째 되셔서 설교를 하신 걸 들었습니다. 그분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그분의 소원이 교회 안에서 3년째 되었는데 아직도 교회 안에서, 물론 뭐 또 따로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목사님의 생각은 그랬대요. 여전히 김아무개 목사로 자기를 부르더랍니다. 근데 어느 순간 2년이 지나고부터 그 담임 목사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내가 아직도 교회 안에, 아직도 내가 담임 목사가 아닌 것 같다. 여전히 나를 김아무개 목사라고 부르니까 왜 그렇게 부를까? 정말 내 목회를 통해서 양과 밀접하고 사랑의 관계를 했다면 여러분 성도들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이게 나와요.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며 허물없는 관계 속에서 여러분 이름 부르지 않아요. 담임 목사님을 할 때 우리 목사님이에요. 길거리 가다가 어떤 성도 아닌 사람 같이 가다가 소개를 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목사님을 예를 들자면, 우리 이정근 목사님이셔 라고 하는 것과, 야야야 우리 목사님이야, 우리 드림교회 우리 목사님이야,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들었을 때 어느 말이 더 기분이 좋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이죠. 내 목사님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면하는 첫 번째는, 설교의 대지와 상관없지만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우리 목사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발 이제 이정근 목사님이라고 하지 마시고, 공식적으로 직함을 부를 때야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그리고 이왕이면 앞에 꼭 담임을 붙여주시든지 공식적으로 하실 때는, 하지만 여러분이 대화를 하거나 상담을 하시거나 신방을 하실 때 우리 목사님 모셨네요 이래야지, 아이고 이정근 목사님 모셨네요,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지금 8년째 드림교회를 목회하시는데 여러분 그런 관계는 뭔가 여러분이 생각해도 뭔가 그 중간에 보이지 않는 담과 유리벽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정근 목사님이셔.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냐고요. 무슨 어떤 큰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목사님 높이는 그런 호칭도 아니고 그냥 사적인 관계 속에서 계속 그렇게 부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옳지 않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드림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은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성도가 좋은 관계를 통하여 좋은 교회를 이루어갑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여러분 그러한 교회가 부흥합니다. 여러분, 부흥의 열쇠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담임 목사님께 있습니까? 아니요, 부흥의 열쇠는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흥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흥은 여러분 아무 교회나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부흥의 키를 가지고 계시지만 아무 교회나 부흥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화평하고 교회가 온유하며 교회가 화목하고 교회가 사랑이 넘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교회에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분란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항상 완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사람의 힘과 힘이 맞붙이는 그런 교회,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런 교회에 부흥을 줄 수 있습니까? 아유, 나의 신부된 교회야, 그렇게 분쟁하고 그렇게 싸우니 내가 부흥을 줄 테니 너희 다시 한번 서로 사랑하거라, 이럴 것 같습니까? 너요. 여러분, 어떻게든 그 반목과 다툼과 싸움과 그 서로의 이해관계들이 어떻게 되고요? 다 아물어지고 그것들이 사랑 안에서 다 풀어지고 땅에서 메인 것들이 다 풀어질 때 여러분 비로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사 우리 교회가 그토록 방했던 부흥과 영적인 성장과 심령의 대부흥이 이 교회 안에 부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화목을 선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13절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뭐하라? 화목하라. 왜요? 화목하는 비결이 좋은 성도의 근간이요, 화목한 교회만이 좋은 교회, 그리고 그런 교회만이 부흥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 드림교회가 이 복된 선물인 부흥을 사모하고 각자에게 주신 직분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충성되게 섬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지속해 가며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내가 좋은 성도라면 좋은 성도에 머무르지 말고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는 더 계속 맺어가며 주의 몸된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자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5장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끝인사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보면 곤면과 끝인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개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 지도자와 성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제 설교 차려야 된다면 15절 이하 16절에서 18절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성도와의 관계해서 관계의 세 가지를 살펴보기로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관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영적 지도자와 성도와의 관계는 과연 어떠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 12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여기 보니까 뭐라 나왔냐면 너희가 알아야 된대요. 누구를 알아야 되냐? 바로 보면 앞에 수고한 자들, 두 번째 다스리는 자들, 세 번째 권하는 자들, 이들을 우리는 그저 다섯 글자로 영적 지도자라고 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누구를 알아야 되냐? 영적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수고한 자가 누구고 우리를 다스린 자가 누구며 우리에게 권한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에 건물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영적인 지도자부터 먼저 세우셨습니다. 이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울 때에 건물부터 세운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부터 세웠습니다. 수리아의 안디옥의 교회가 최초로 이방인 땅에 이방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파송했습니까? 바나바를 파송했고 그 바나바도 그 교회 건물 짓고 뭐 하기 먼저? 보다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누구를 데리고 와요?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그 영적 지도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수리아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수리아 안디옥이란 교회가 세워진 것이지 건물을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원리는 반드시 교회 안에는 질서상 영적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적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이 목양하는 성도들을 진리의 길 위에 그리고 옳은 길 위에 서도록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목양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여러분 그게 좋은 성도입니다. 좋은 성도의 조건은 나의 영적인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적인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이제 그들을 뭐 해야 되냐?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뭐하며? 여기며. 뭐 하라는 거예요? 가장 귀하게 여기래요. 누구를? 영적인 지도자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와 여러분의 관계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관계가 깨져버리면 아무리 좋았던 성도, 아무리 믿음이 좋았던 성도도요, 여러분 그 믿음이 별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내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자기 영성을 수양하고 말씀과 그렇게 아무리 살아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그가 들어와서 교회 일꾼인 이상 영적 지도자와 관계가 막혀있고 무엇인가 거기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절대 거기에는 여러분 좋은 성도로서 자랄 수 없는 그러한 토양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나는 아무리 잘 자라고 싶은데 나는 아무리 잘하고 싶은데 정말 나는 믿음이 성숙하고 싶은데 여러분 안 돼요. 안 돼. 왜냐? 영적인 질서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지도자가 누구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는 자, 다스리는 자, 권하는 자입니다. 수고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역하는 주의 종들을 말하겠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내 교회처럼 섬기는 또 수많은 일꾼들, 주의 직분자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들의 수고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요? 그 수고하는 자가 바로 교회 안의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두 번째는 다스리는 자입니다. 요즘에 너무나도 이 다스린다 하면 너무나도 요즘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갑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스린다라는 뜻은 갑질하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다스리라는 것은 목양하고 돌보고 양육하는 자를 말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다스리는 자입니다. 목양하고요, 돌보는 자며 성도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여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세 번째, 권하는 자.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는요 말씀으로 성도들을 권면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담당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서 이 일들을 감당함으로 좋은 교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게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적 질서 가운데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주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이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무엇을 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누구의 몸을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무엇 해야 됩니까? 그런 이유로 그들을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귀히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드림교회에게 이러한 존중의 관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런 거죠. 야, 무슨 존중이냐.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권위가 탈권위하고 권위가 상실된 이런 속에서 무슨 존중이냐. 뭘 도대체 우리가 존중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존중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입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이죠. 여러분, 예를 든다면 이겁니다. 기성세대와 다음세대 간의 세대 간의 갈등이 심합니다. 어른들에게 배울 게 뭐 있어? 응? 꼰대 같기만 하지. 그 다음에 기성세대는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어. 너무 자기들밖에 몰라. 여러분, 그러한 관계 속에, 그러한 그 삶 속에 여러분 과연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그 속에서 믿음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다음 세대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안에 독기를 품고, 어른들은 그저 아이들을 일하면 무조건 무시하고 더 무시하고, 여러분, 그런 관계 속에서 과연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연장자는 연소자를 뭐 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품어줘야 합니다. 연소자는 연장자를 뭐 해야 됩니까?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게 성경적 원리지요. 연소자가 연장자를 존경이 해야 되죠. 존경이 여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장자는 연소자를 어리다고 없인 여기면 안 됩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이 얼마나 힘들지를 들어주면서 기성세대를 대신하여 내가 미안하다고 그 한마디 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여유 있는 기성세대들. 여러분, 그렇게 상호 존중의 관계 속에 우리가 서로 신앙생활하고 그것들이 교회 안에 가득할 때 여러분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지 힐난하고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깔아뭉개고 나의 주장만을 높이고 그 주장을 무조건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완력이라도 내가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팍한 심령 속에 여러분 좋은 관계는 결단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랑 성도는 우리 안에 사랑의 은사가 불릴 듯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만 보면 그저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 그저 우리 교회 어른들을 보면 그저 머리 숙여 공손히 존경하며 존중하며 지금 드립교회 이 97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기성세대의 노력과 그 열심과 그 수고를 인정해주는 다음 세대의 그 섬김이, 그 겸손함이, 그 존중여김이 우리 드림교회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질서예요. 영적인 지도자를, 이를 위해서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들로 말미암아 수고하게 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말씀을 권면하도록 하나님이 영적인 질서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영적인 질서가 무너진 교회는 결단코 부흥할 수 없어요. 이 영적인 질서가 무너진 교회는 결단코 좋은 관계를 이루어가지 못합니다. 이건 영적인 질서예요. 회복의 단계가 있고 절차가 있고 프로세스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들이 오늘 이 주신 말씀 속에서 정말 내 앞에 나를 위하여 수고하고 나를 위해서 목양하며 나를 위해서 권면하는 그 자들의 수고를 알고 그들을 존경히 여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영적인 지도자의 관계는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교회 안에서 시험 들게 하는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시험 들게 하는 관계의 여러분 80%는 성도와 성도의 관계입니다. 물론 교역자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도 시험 드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런데 실제로 통계를 내보면 실제로는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갈등하고 어려워하고 시험 드는 경우가 관계 어려움의 80%랍니다. 대부분이 성도 때문에 심란하고 성도 때문에 마음을 아파해 본 적이 있다라는 거죠. 같이 사역하는 동역자끼리, 같이 사역하는 팀 안에서, 같이 사역하는 위원회 안에서, 같이 사역하는 전도회 안에서, 같이 사역하는 교육부서 안에서, 같이 사역하는 찬양대 안에서 우리는 뭐합니까? 마음의 시험이 들고 마음의 힘듦을 다 경험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와 성도는 원래 그러한 관계가 아닙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앞에 말씀은 이제 화목인데 뒤에 가면 화목이 아니고 뭐라냐? 오래 참으라. 이 말인즉슨 시험 듣는 일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든지 시험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누구냐? 세 그룹을 또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누구냐? 게으른 자들. 두 번째, 마음이 약한 자들. 세 번째, 힘이 없는 자들. 자, 게으른 자들은 누구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말씀 보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때만 해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쉬 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모여서 예배하면서 주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대요. 그래서 무엇을 하지 않았냐? 일을 하지 않아요. 일을. 모두가 일을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공동체 안에 모여서 그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가 될지도 모르고 아버지만이 아시고 그러는 건데도 그들은 잘못된 종말론 사상 때문에 예수님이 좀 있으면 올 줄 알고 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규모 없는 일들이, 질서 없는 일들이 막 행하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성경은 뭐라 부르냐? 게으른 자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11절 말씀,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뭐하라? 힘써라. 그러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11절에서, 4장 11절에서. 얘들아, 얘들아, 예수님의 재림이 오시는 것은 오시는 것이고 너희는 지금 성도로서의 또 기본적인 또 이 땅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사명들을 위하여 힘써 일하는 자들이 되라. 게으른 자들이 되지 말고 규모 없는 자들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게으른 자들을 뭐 하는 거예요? 권면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잘못된 사상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어떤 믿음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게으른 자들, 규모 없는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을 위하여 여러분은 권면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약한 자들이에요. 마음이 약한 자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이들 가운데 잘못된 종말론이 들어오니까 이들이 뭘 고민하냐면, 그래, 우리는 좀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는 살아있는 채로 부활할 거야 라고 믿는데, 그들의 고민 속에는 지금 땅속에 묻혀있는 내 부모, 내 형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과연 이들도 재림할까? 예수님이 속히 오시면 오시는 건데 나야 살아있는 채로 주님을 볼 거니까 상관없지만 죽어있는 자들도 부활할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약한 자들은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뭐하고? 먼저 일어날 것이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아 걱정하지 마. 너희들 마음이 약해지지 마. 왜냐하면 너희들보다 먼저 일어날 자들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거니까. 그리고 너희들이 두 번째로 부활할 거니까. 그러면서 분명히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구원의 확신 없는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의외로 적습니까? 의외로 많습니까?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 말씀에 격려하고. 이게 바로 성도의 좋은 관계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구원 받았는지에 대한 확신도 없고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없는 그런 성도가 교회 안에 있는데, 여러분 그러한 성도를 격려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 여러분 이건 좋은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좋은 관계라고 하니까 화목하는 것 같지요, 화평한 것 같지요. 그래서 뭔가 싫은 소리 하면 저 사람이 싫어 할 것 같고 그러면 내 좋은 관계가 깨질 것 같고, 여러분 그건 엄청난 착각이에요. 엄청난 착각이에요. 격려하지 않은 것이 좋은 관계가 아닌 거예요. 격려해줘야 돼요. 마음이 약한 자를 보면 이 마음에서 불릴 듯 무엇인가 막 끓어오는 게 있어서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를 해주든지 그 영혼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막 복음을 제시해주고 예수를 제시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심령들이 막 있는 그런 관계. 그냥 니야 뭐 신앙생활 하든가 말든가 너야 구원은 받든가 말든가 내일 예수님이 오셔도 니는 구원받지 뭐 지금 뭐 그런 확신이 없든가 말든가 이게 아니고요. 그러한 자들을 볼 때마다 그것이 어린 연소자든 나보다 연세가 더 드셨던 나와 갑장이든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을 격려하는 그 관계가 성경이 말하는 좋은 관계. 세 번째, 힘이 없는 자들을 뭐하라? 붙들어주라. 데살로니가 4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음란을 버리고 두 번째 세욕을 따르지 말라. 여러분 여전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여전히 뭐합니까? 음란하고 여전히 세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을 뭐라고 사도 바울은 부르는 거냐? 아이고 힘이 없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힘이 없는 것들. 여러분 성도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음란하고 싶겠습니까? 내 아내 외에 다른 여자와 세욕을 즐기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태생적으로 음란의 도시입니다. 음란의 성읍이었어요. 그런 태생적인 환경 속에서 성도라고 해도 별 수 없는 거예요. 교회 밖에 나가면 모두가 음란을 행하고 모두가 세욕을 쫓고 모두가 그 밤의 활락과 이 밤의 즐거움에 심취 있기 때문에 낮이고 밤이고 그것을 막 즐긴 자들이 많기 때문에 성도라고 해도 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성적 타락과 간음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들이 누구냐?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거룩하게 살 힘이 없는 자들이에요. 애초부터 거룩하는 상관없는 자들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고 싶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너무 척박해서 내가 거룩하게 살기가 참 힘이 들고 버거운 세상을 말하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게 뜻대로 되지 않는 성도들. 마음과 생각은 주님을 따르고 싶으나 육신 약하에 온전히 따르지 못한 자들. 그들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마음이 약한 자들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들을 뭐 해주라고 그래요? 붙들어주래요. 붙들어주래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좋은 관계입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돌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을 명령합니까? 오래 참아라. 그러한 자들을 위하여 오래 참으라. 뭐 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그들이 원래부터 그렇게 그런 악을 행하고 싶은 자들이 아니라 그런 악에서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도 워낙 마음이 약하고 육신이 약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정죄와 지적을 앞세우지 말고 뭐하라? 마크로디메오. 그들을 오래 기다려주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성도의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가라라고 오늘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5절 말씀 보면 삼가 누가 누구이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뭐하라? 항상 선을 따르라.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성도 간에 복수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안에 성도끼리 복수하지 말라. 너가 나에게 원펀치를 날리면 나는 투펀치를 날리고 투펀치를 날리면 쓰리펀치 날리는 그러한 복수의 관계가 아니라 원펀치를 날린다 할지라도 나는 복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거기 안에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오해를 받는 일이 있고 내가 상한 말을 듣는 억울함이 있고 내가 여러 가지 말로 다 풀어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말로 풀어보신 적 있습니까? 말로 풀어보시면 여러분 99.9%는 그 관계가 완전히 깨지고 완전히 실타래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해받고 아무리 억울해도요 여러분이 정말 교회의 성도며 좋은 성도며 좋은 관계를 이루어가 좋은 교회를 세우고 싶은 열망이 있으신 분이라면 여러분 모두가 입을 닫아야 됩니다. 그 억울함을 막 소명해서 풀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나의 억울함을 알고 내가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오해받고 있는 그 진실된 상황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 나를 오해한 사람은 내 마음을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선으로 갚아주십니다. 이런 그러한 마음이 성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좋은 성도고 그러한 마음으로 좋은 관계를 이루어갈 때 비로소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좋은 성도 되어 좋은 관계를 통하여 좋은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열두 제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그들이었지만 여러분 그들은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온전히 헌신할 때에 여러분 그 로마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다음에 수많은 교회들이 로마를 정복하고 로마의 기독교가 공인되는 그것을 이루어갔던 그 시대의 제자들, 열두 제자들. 우리가 함께 연합할 때에, 우리가 함께 하나 될 때에, 우리가 좋은 성도로 좋은 관계를 이루어갈 때에 비로소 우리 드림교회 가운데 영적인 부흥과 성장을 우리는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함께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